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1월 14일 일요일 생명나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겠다고 선택하지 않았다. 돌멩이처럼 존재하기만 하는 사물이나 아메바처럼 존재에 더해 생명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성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로 창조되고자 선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택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창세기 2장 8절 9절 15에서 17절과 창세기 3장 22절 23절을 읽어보라. 그의 존재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셨는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이 끊어져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선고는 완전한 생명의 파멸을 알려준다. 각시대 대쟁투 532-533. 성경은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을 제시한다. 우리가 본래 누리기로 되어 있던 영원한 생명 혹은 우리가 처음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는 영원한 죽음이 그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기록된 생명나무가 성경의 첫 번째 책에 등장했다가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계시록 2장 7절과 계시록 22장 2절 14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본래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죄로 인해 그 권한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에 따라 마침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면 생명을 선택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처음 계획되었던 바와 같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한이 다시 주어질 것이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함으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 남아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묵상. 인류는 죄로 인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까요? 적용.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 또는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신다. 인간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나 아직도 계속하여 넓은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부를 반역하기로 선택하였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기문집 221.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 마주하게 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찬양의 숲에서 곽진영입니다.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밥을 더 먹일까 하는 것입니다. 밥을 잘 안 먹으면 몸도 약하고 키도 잘 크지 않으니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키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인으로 살아왔지만 믿음의 키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처럼 작지는 않나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키를 자라게 하려면 말씀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도 안 먹으면서 교회만 다니니 키가 안 크지요. 목사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죽처럼 쉬운 설교뿐만 아니라 조금 어려운 말씀도 꼭꼭 씹어서 삼켜야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잘 챙겨 드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성을 소망 원할 때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김동림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4절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말하는 매우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처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알마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해 왔습니다. 성경 여러 역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단어가 단순히 어떤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역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가르치는지가 문제의 관건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결정짓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과 관련된 당시 위기적 상황에서 나온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동맹군은 유다, 남방 유다왕 아하스를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반 아수르 정책에 쉽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음모가 유다와 다윗 왕조의 치명적인 위협이 되어 온 나라를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얄야숩을 보내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아하스 왕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절대적인 믿음을 두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대한 도전도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런 선지자 이사야의 격려를 또 그 예언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이사야 7장 5절로 7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알의 아들이 악한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중 왕으로 세우자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치와 하나님의 종교의 대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런 아람과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의 동맹이 서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이 꾀가 이 계획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전망 없는 반 아수르 동맹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아수르에게 보호를 요청하든지 양자 택일의 기록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동방의 강자로 떠올랐기 때문에 아수르를 지지하든지 아니면 아수르에게 보호를 요청하든지 이런 양자 택일의 기로에 서서 그는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이사야는 제3의 선택, 곧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둘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이 요청이 7장 8절에 부각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여호와께 대한 절실한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은 그들은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 이사의 아들 이름 스얄 야숩, 이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를 뜻하는데요. 아하스에게는 하나님만 믿고 어떤 정치적 동맹도 맺지 말라는 이름을 통한 가시적인 경고의 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그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더욱이 아하스는 4장 4절로 9절에서 에브라임이 피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예언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보려면 대단히 의미심장한 표징을 그분께 구하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표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의 거절은 얼핏 보기에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여호와 편에 서기를 원치 않았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집을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꺾기를 원했습니다. 이 고집을 알마 잉태, 다시 말해서 젊은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면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천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이 승리의 징조가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녀에 해당하는 알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당시의 역사적인 예언, 그것이 아하스 왕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예언, 그것이 어찌게 성취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신약에 가서 이 예언이 어떻게 적용된지를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마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알마의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가 구약 성경에 9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맥에서도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한마디로 결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은 헬라어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를 의미하는 파르세노스라고 번역했습니다. 70인역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 번역한 것이죠. 또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역도 처녀를 의미하는 virgo, 여기서 영어의 virgin, 처녀가 나왔는데요. virgo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대 헬라의 역본들은 아마도 결혼해서 될 만큼 성숙한 어떤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네아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역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그의 책에서 처녀에 해당하는 다른 히브리어 부틀라, 다른 히브리어가 부틀라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그 단어를 이사야서에서 다섯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7장에서는 부툴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알마를 사용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알마라는 히브리어를 대단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부 또는 젊은 왕비, 곧 왕의 배우자, 또는 시온 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 또 임마누엘 족속, 이사야의 아내, 정체불명의 한 젊은 여자, 처녀 마리아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히브리어 알마는 이사야의 아내를 가리키거나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한 젊은 여자, 곧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들을 보내시기 전에는 선악을 분별할 만큼 다 자라지 않을 아이를 가진 젊은 여자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 배경에 비춰보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신약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됐는지는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하스의 시대를 넘어가는 그 너머의 시대를까지 미치는 압축된 예언으로서 처녀도 가르칠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신약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이 성경절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축자적으로 인용하여 히브리어 알마를 처녀를 의미하는 헬라어 파르세노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서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처녀 앞에 쓰인 정관사 The Virgin 정관사는 특정한 처녀 곧 성령이 덮어서 또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아들을 낳게 될 처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하스는 여호와께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증할 표 곧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비상한 표징을 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거절함으로 알마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찬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비상한 일은 아니지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예언의 시나리오에 잘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알마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당시 역사적 문맥에 비춰보나 마태가 보는 예언적 성취로 보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에 우리가 논의하고요.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사야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0절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거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보수할 날을 말하는 바로 앞의 문맥과 더불어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곳, 즉 영원토록 불타는 곳, 악인과 불신실한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는 지옥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앞절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신에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며 역청과 유황과 불붙음을 언급하는 파멸의 날을 말하는 문맥입니다. 이사야 34장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산헤림의 파괴 행동을 세상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범세계적 심판의 예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예증을 사용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들의 처절한 운명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날, 곧 악인들이 멸망하여 여호와의 파괴시키는 천사가 다녀간 후 산헤립 군대의 시체들처럼 그들의 시체가 사방에 흩어질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수르 군대가 파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악의 군대의 마지막 운명과 관련된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에돔이 열국의 대표로 나타나는데요. 그 이름은 온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품은 증오심은 성경에서 에돔 백성,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품은 미움을 통해서 예정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에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후에 그 나라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시내는 웅덩이로 변할 것이며 그 땅은 유황으로 바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에돔의 심판을 말하는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영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영이 심판을 내릴 것처럼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말하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묘사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런 이 구절의 역사적 배경을 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목사들, 충분한 증거를 통해 지성적인 확신을 얻은 후에 진리의 요구에 굴복하는 일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새겨주기 위해서 실천적인 것과 교리적인 것이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저들의 수고하는 방식에서도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실천적인 경건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하며 우리 구주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매일의 생애에서 신앙적 원칙과 의의 필요성을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인기 있는 목사들에게 양식을 얻어먹지 못했으며 영혼들은 영양을 공급하고 영적 생명을 주는 양식에 굶주려 있다. 그대의 생애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행실로 특징 지어져 있지 않다. 그대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행함과 진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대의 존엄성은 쉽게 상처를 받는다. 목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스스로의 심령 속에 성화시키는 진리의 가마를 체험해야 하며 그 후에야 그들의 강단에서의 수고는 책상을 떠난 저들의 모본에 의해 강화될 것이다.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들의 노력에 역사하시기 전에 부드러워지고 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는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이는 그대의 마음이 그분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의 노력에 역사하시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대의 심령은 순결과 거룩의 화신이신 그분 앞에서 정결하지 못했다. 만일 그대가 심령 속에 악을 품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대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마음의 생각과 상상과 음모를 아신다. 그대는 스스로의 판단을 따랐으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때에도 서글프게도 실패하고 말았다. 태만하거나 부주의하게 일을 처리하기에는 이러한 노력에 너무 많은 것이 위기에 처해 있다. 영혼들은 중요하고 영원한 진리로 시험을 받고 있으며 그대가 말하거나 행하는 것은 그대에게 진리 편에 설 것이냐 혹은 진리를 반대할 것이냐를 가늠하는 일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대가 영혼들의 가치와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께서 그대의 노력에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만 했을 때 그대는 하나님의 신성한 사업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사로서의 직무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과 사귀기를 선택했다. 그대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다. 그렇지만 그대는 경박하고 천박한 대화와 농담하는 일에 빠져버렸다. 어떻게 수종드는 천사들이 그대 주위를 감싸고 그대에게 빛을 비추어주며 그대에게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었겠는가? 그대가 오류와 흑암 속에 빠져있는 이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만 할 때 그대는 스스로를 즐겁게 하며 너무 이기적이 되어서 의향도 애정도 없는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만일 탐구하고 있는 이들에 의해 우리의 입장이 비평을 받는다면 그대는 그들에 대해 거의 참지 못한다. 그대는 마치 그들에게는 면밀히 탐구해야 할 자격이 없고 진리로 제시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검토해 보는 일도 없이 무작정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처럼 자주 간단하고 가혹하게 대답해버린다. 그대는 목회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취급하는 방식 때문에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돌아서게 했다. 그대가 언제나 조급하고 접근하기 힘든 사람인 것은 아니다. 좋다고 느끼면 그대는 시간을 내서 분명하게 질문에 답한다. 그러나 자주 그대는 예의가 없고 엄격하며 어린아이처럼 토라지고 성을 내기를 잘한다. 이스라엘 온 진영은 숨겨놓은 금덩이와 바벨론산 외투 한벌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백성 위에 내렸다. 전쟁터에서 수천의 사람이 패배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거역한 단 한 명의 죄인일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번영케 하실 수 없는 영고였다. 이 죄인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었지만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겨진 죄가 진영에 남아있는 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러 나가실 수 없으셨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사도의 경고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길을 고집스럽게 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하고 스스로를 지켜 흑암의 일로부터 분리되고 심령과 생애가 정결하고 세상으로부터 한 점도 오염되지 않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택하신 백성이다. 따라서 그들이 성경 진리의 거룩한 땅에 설 때에 그들은 소득 없는 어두움의 일과 사귀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알 형제여,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과 정반대편에 서 있으며 그분의 사업에 큰 흑암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대는 사탄에 의해 눈이 멀었다. 그대는 동정을 얻기 위해 일했고 그것을 획득했다. 만일 그대가 빛 가운데 서 있었더라면 그대는 그대를 미혹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들은 과시하거나 변하는 유행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옷을 입는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가정과 원칙으로부터 사라져버린다. 그들은 경건한 열심에 의해 움직이며 그들의 대화는 고상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매우 동정적이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시험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자 그분의 능력을 붙잡을 때 당신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와 기쁨을 느껴야 할 것인가.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우리 다 같이 기쁜 노래해 모두 함께 책을 펴고 기쁜 찬미할 때에 주
No.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